저는 이혼에 관해 말씀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혼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감정의 영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혼의 희생자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혜자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혼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혼을 결혼 생활으로부터의 필수적인 탈출구로 여깁니다. 이런 저런 면에서 이혼은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든 간에 복음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족관계에 이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저는 단순하고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희망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혼의 전체적인 개념이 위협받고 이혼이 보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부와 그 자녀들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결혼 생활을 보존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단지 의견이 같은 성인들 간의 사적인 관계이며 어느 한쪽의 뜻에 따라 끝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법이 없던 국가에서는 이혼 법률을 채택했으며 이혼을 허락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법률을 더욱더 완화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는 현재의 이혼법상에서는 결혼관계에서 원치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끝내는 것이 고용관계에서 불필요한 고용인을 해고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결혼을 이사가기 전에 잠시 동안 사용하는 작은 집처럼 시작하는 결혼이라고 언급합니다. 결혼이 영속적이며 가치가 있다는 개념이 약화된 것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친부모의 이혼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결혼이 무도회 같은 것이며 개인의 성취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통속적인 관념에 영향을 받아 일부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합니다. 완전한 결심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달아날 준비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의 선지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 번의 어려움으로 파기할 수 있는 단순한 계약으로 보는 것은 혹독한 정죄를 받는 악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한 경우 특히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대에는 그리고 심지어 현재 우리 회원들이 살고 있는 몇몇 국가에 부족 법률에 따르면 남자들은 사소한 이유로 아내와 이혼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와 같이 부당하게 여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승영에 필요한 결혼, 즉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는 결혼은 이혼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부부들은 영원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결혼은 그러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현재 해의 왕국의 표준의 결과들을 강요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혼한 사람들이 더 높은 해의 왕국 법에서 규정하는 부도덕의 오점이 없다면 다시 결혼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혼한 회원이 중대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합당성에 있어서 다른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표준에 따라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훌륭한 교회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배우자가 계속해서 성스러운 성약을 어기거나 장기간 동안 결혼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거절했던 회원들입니다. 그러한 학대를 경험한 회원들은 이혼보다 더 나쁜 상황들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결혼 생활에 불씨가 꺼지고 소생할 희망이 없을 때 그 결혼을 끝낼 수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그러한 예들을 보았습니다. 성전 결혼을 한 이틀 후 남편은 자신의 어린 아내를 버리고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기혼 여성은 다른 나라로 도망쳐 그곳에서 이혼을 허가받았으나 뒤에 남겨진 남편은 필리핀 법에 따라 여전히 결혼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혼 조항이 없었으므로 무고하게 버려진 이 희생자들은 결혼한 상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국을 맞이한 것이 자신의 부분적 또는 주된 잘못이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이혼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이혼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 고통을 알며 치유의 힘과 속죄로부터 오는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치유의 능력과 희망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결혼한 회원들, 특히 이혼을 고려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께 대부분의 결혼 생활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은 이혼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종종 그 원인은 성격의 불화가 아니라 이기심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별거가 아니라 개심입니다. 이혼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며 이혼은 자주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상처를 만듭니다. 인생에서의 중요한 전환점 전후의 행복지수를 측정한 한 국제적인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죽음 이후 행복지수를 회복하는 것보다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에 행복지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이혼이 갈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배우자들은 종종 이혼 후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혼 후에 뒤따르는 복잡한 문제들이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혼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혼의 첫 희생자입니다. 가족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이들의 복리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세태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현재의 결혼 생활이 약화되어 있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불안정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투자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혼 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마약과 알코올 남용, 성적인 난잡함, 학업 성취 및 성취 미달 및 여러 종류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결혼 문제가 있는 부부는 감독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판사로서 감독은 권고해 줄 것이며 어쩌면 치유로 이끌어주는 선도를 돕기도 할 것입니다. 감독은 회원들에게 이혼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으나 회원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그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 하에서 결혼 생활은 인간의 삶처럼 소중하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는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 가망이 있다면 우리는 치료를 하려고 거듭 애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후기 성도 배우자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은 2007년 4월 리아오나에 실린 제1회장단 메시지에서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하라는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소위 성격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친절하고 사려 있게 행하며 서로의 필요사항에 민감하고 항상 서로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가족 재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 배우자가 표준에 못 미치거나 다른 배우자가 다쳤다거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는 과거에 좋았던 것들에 비해 현재의 실망스러운 것들과 더 밝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쌓아두고 반복해서 되새기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결혼 관계에서 곪은 상처는 매우 해롭습니다. 용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결점을 극복하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님의 영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이름뿐인 결혼생활 상태로 내리닫고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로 도움과 속죄에서 오는 치유의 힘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 간구하면 여러분은 주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며 부부간의 화합이라는 정상을 향해 다시 오르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게 권고를 하는 이래 폭넓은 경험이 있는 어느 현명한 감독의 다음 말씀을 고려해 보십시오. 결국 이혼하게 된 사람들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부 또는 개인들은 이혼이 좋은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나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배우자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의 책임만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대화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기꺼이 배우자의 과거사라는 짐을 길가에 내버리려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부부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죄가 관련되어 있었으나 종종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은 더 이상 제 필요사항을 채워주지 않아요 또는 아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했으나 항상 결론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싸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안 좋아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감독의 권고에 따라 결혼 생활을 지속한 부부들은 그들의 부부관계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낙관적인 변화는 계명을 지키고 교회 참석과 경전 읽기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활동적이며 자신들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로의 다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을 위해 속죄의 능력과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그들은 인내했고 계속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감독과 상담했던 부부들이 회개하고 결혼 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치유는 100% 달성됐다고 감독은 보고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가 일반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상태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혼을 피한 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 3명 중 2명은 5년이 지난 후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여러 해 동안 참기 힘든 결혼 생활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한 여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3명의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와 주님이죠. 저는 자신에게 우리 중 2명이 버틸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붙잡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에서 표현된 희망의 힘은 때때로 회개와 계심으로 보답을 받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그들의 선택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외설물이나 다른 중독성 있는 행동 또는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로 인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고통들로 괴로워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영원한 가족관계의 축복이 거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어린 야곱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을 때 아버지 리아이는 야곱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성실하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부양의 책임을 거절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사람과의 결혼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잘 알아보십시오. 그저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는 교제나 인터넷상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교제하는 것은 결혼을 위한 충분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데이트에 이어서 주의 깊게 신중하며 완전한 구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비 배우자의 행동을 살펴보고 지켜볼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약혼자는 곧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가족들에 관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훌륭한 결혼 생활이 완벽한 남자나 완벽한 여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훌륭한 결혼은 단지 완전을 향해 기꺼이 함께 노력하고자 결심하는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혼의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이 소망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에서 희생과 나눔, 나아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의 축소마저 요구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힘들게 절약하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정적 부담, 봉사와의 부담, 그리고 보살핌과 걱정이라는 부담을 가져다주는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깊고 감미로운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 선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를 세운 결혼과 가족 생활의 감미로움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구주로서 그분에 대해 간증하며 영원한 가족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